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되고 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가진 메시지예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우리는 십자가가 교회 그 지붕 꼭대기에 달려 있는 것, 세워져 있는 것, 또 우리 목에 귀에 이렇게 달리고 다니는 것. 십자가는 뭐 방에 어디나 또 붙여져 있는 그러한 그 장식품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들이 거기에 더불어 못 박혀 죽었다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이는 십자가는 뭐 장식품 같지요, 그림 같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 십자가에 의미하는 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고 또 넘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담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어떠한 그 장식품이 아니라 세워놓고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오늘도 누리고 있나, 그 십자가의 능력 속에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교회에 세워 있는 십자가를 보고 붙여 있는 십자가를 보고 달려 있는 십자가를 보고 그려 있는 십자가를 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떠한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가? 십자가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맛보기 전에는 그가 어떠했냐? 그가 그 십자가라는 것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 죽었나 보다지요. 아니면 아, 죽은 게 당연하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참남한 자로서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이 아무 느낌이 없이 그렇게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패션이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 상처투성이가 된 그것을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몸을 떨고 그 자극을 받는 그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기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로 그보다 더 참남하게 참담하게 그보다 더 기가 막히게 그분은 당하신 거예요. 그거는 영화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영화관에 앉아서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그 테레비 속에서 그 뭐랄까 홍수 뉴스를 보면서 참 내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한 일이 있어요. 내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집이 떠내려가고 나무가 다 쓰러져 가고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테레비 앞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우 참 어떡하지, 저 사람들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내가 그런 나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옆에 사람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보면, 테레비 영상을 통해서 보면 아 밥을 먹으며 그들의 생활을 하며 그냥 혀를 차고 아유 어떡하지 그런 정도겠구나. 우리 인생은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뭐 세계 사람들을 품고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고 사랑을 하고 해도 우린 바로 옆에 사람이 겪는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창 너머 풍경이요. 영상 속에 그러한 풍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영상 속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창 너머로 보시지 아니하고 그 우리를 직접 구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 속에 우리의 그 삶 속에 홍수 속에 그 풍랑 속에 그 정말 늪 속에 들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테레비 보면서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고 아유 혀를 차고 아유 안 됐다 어떡하지?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내가 누군가를 마음을 품고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는지, 내 손 하나 젖지 아니하고 내 손 하나 뜨겁지 아니하고 내 발에 우리 정말 몸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뭐가 지금 사랑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뭔가 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변명할 말이 없고요. 뭐가 정말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있어요. 아프고 슬프고 굶고 춥고 정말 헉헉거리는 아주 깜빡깜빡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내가 그것을 당할 때는 옆에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나를 어떻게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우리가 나만 혼자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겪고 있으며, 또 그 겪고 있는 사람들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겪고 있는지. 그게 우리는 다 영상 속의 것이요, 창밖의 것이요. 우리에게 혀를 차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에게 근심을 낳게 해도 그거는 실질적이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 고아원을 많이 다녔어요. 고아원에 가면은 그 아이들이 그 나루터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그때는 뚝섬에서 이렇게 통통배를 타고 소들하고 같이 건너갔어요. 그게 지금 그 강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봉원사 가까이에 있는 그 고아원이었는데, 한 시간가량 걸어가면 그 아이들이 그 한 시간을 넘어 마중을 나와서, 또 돌아올 때는 막 쫓아서 거기 와서 손을 흔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고, 그 아이들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그 아이들의 기다림과 또 그 아이들의 헤어짐을 슬퍼할 때 참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있어요. 가서 같이 놀아주고 뭔가 갖다 주고, 그게 한 달에 두 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아이들에게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이 고아이고 그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으면 계속 겪어야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케어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게 과연 뭐가 그렇게 돕는 것이 되는가.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때 밥 하나, 빵 한 조각이 그의 목숨을 연명시켜줍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밥 한 끼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먹어야 살지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로우니까 뭐 옆에 있어주고, 배고프니까 뭐 주고 하는 시시때때로 가끔 찾아와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늘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다면 우리의 끼니나 우리의 축꽃 없고 뭐 이런 삶 속에, 생활 속에 있는 것은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르시겠지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가 깨닫기 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조차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제 그 날이지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특별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더 묵상하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굉장한 메시지인지 체험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능력으로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것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신 것을 받는 입장에서 그 주신 분의 마음, 그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심에 대해서 가장 화답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신 것을 잘 누리고요. 그 베푸신 것을 잘 정말 넘치게 그 뭐라 그럴까 맛보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그것이 가장 큰 화답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드릴까가 아니라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해주신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받는 일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에요. 아까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기 6,700년 전 얘기인데 예언인데 얼마나 잘 그리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근데 십자가는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의 징계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분의 채찍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분이 정말 그 죽음 후에 그 십자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분은 하나님 손에 자신을 위탁하셔서 그 죽으심이 그분의 자원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예배 때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하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징계 맞으심으로 과연 나음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사느냐 다시 말하면 그것을 체험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 하나 욕심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매일 자기의 욕심의 정욕에 이끌리면서 세상에 물든 채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 경쟁하면서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하나 그거에 그냥 온갖 신경이 곤두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거듭난 자요. 나의 육체와 더불어 정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하면 좋겠는데 나의 정욕과 욕심이 육체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못 박혔다면 우리는 다시는 내가 정욕대로 살지 않을 것이요 욕심을 내서 살지 않을 것이고 세상이 내게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으면 우리는 다시는 세상에 물든 자로서 거기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이 허덕이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산다면 우리가 다시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길 가는 그러한 삶은 살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정말 내가 나음을 입은 그러한 자라면 내 육이 내 옛사람이 다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새로이 태어난 새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옛 상처와 그 아픔 속에서 지금 울고 지금 아파하고 하지 않을 텐데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만약 못 누린다면 왜냐?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진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하신 것이고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는 게.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늘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내가 느끼는 것으로 내가 세상에서 그 배운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꾀고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함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오늘도 다른 말로 내게 속삭이는 것 그것에 내가 내 감정이 반응하고 그것에 내 생각이 자꾸 이끌려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맨날 치유받고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온전히 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실수 없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데 오늘까지의 그분의 역사하심도 그분의 그 아름다운 때에 그분의 온전하심이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분량 안에 우리는 다 괜찮은 거다.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그분이 친히 행하셔서 온전히 이루시고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지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주장하심 속에 살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는 그것을 구하라 하신 것은 주셨기 때문에 구하라 하시는 것이요. 언제든지 주시기 때문에 구하라 하시는 것이요.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네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책망하지 아니하고 후하게 주시는 누구에게든지 그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뭐예요? 내가 지혜 없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와 다른 그 지혜를 구해야지요. 세상 지혜는 남보다 높이 되는 거요, 남보다 크게 되는 거요, 남보다 빨리 되는 거요, 남보다 아름답고 훌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학박사도, 이 세상에 어떠한 천재도 그 IQ로,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애기 같은 자가 듣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심 속에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 있다 하고 지혜 있다 하고 자기가 뭔가 안다고 좀 생각하면요, 들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냐면은, 그들이 문서에 써있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존전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욥의 친구들과 욥이 변론할 때 보면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론할 때 하나님 앞이라는 걸 잊어버리지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 형제들끼리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합니다. 이단과 싸웁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의 믿음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올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살아계신 성령님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어떠한 글귀가 아니라,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아니라, 지금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운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머리로, 나의 오직 한 운행자로 섬길 때에, 그분을 그렇게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육의 귀로 듣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지금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셔야만 듣는데, 깨닫게 하셔야만 깨닫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깨달아진 것이, 딱 내가 무슨 그 떠오른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할 수조차 없고 구분할 수조차 없습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라. 아까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어떤 수를 써서라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믿음의 창시자고 그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언제든지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거 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사탄이 없다면 우리는 경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도 십자가를 무력한 것으로 만들고, 십자가의 도 외에 우리의 다른 식으로,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을 자꾸 딴 식으로 준다고, 딴 식으로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되고,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고 열심히 헌금하면 되고 우리가 뭐를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받아 누리고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온전히 그분에게 헌신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헌신하냐?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에 부터 시작해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신학교 가는 게 헌신도 아니요, 목사가 되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 직분은 그 뜻대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세우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뭐를 통해서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요, 전도함으로써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오세요가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누가 갈 수 있느냐? 전도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는 역사하심이에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근데 그 메시지는 간단해요. 지금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러는데 이 미련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게 미련한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하게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다고 그랬는데 이 전도의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멸망하는 자에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게 미련한 것이라. 근데 그거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었냐 얘기할 때 믿어졌으니까 믿었지요. 우리 지금 믿지 말라고 그래서 안 믿어요? 믿게 하시니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니가 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람을 믿었다가도 항상 배신감을 느낍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를 믿지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을 믿지요. 다 기대하지요. 그랬는데 애가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해. 내가 원하는데도 뭐 안 해줘. 뭔가 엄마 아버지와 그 자신과의 갈등을 갖게 됩니다. 믿었는데도 자꾸 어긋납니다. 물론 아이의 그 원함이 잘못돼서 그 부모가 못해주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 아이의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부모의 상황 속에서 또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그 어떠한 상처 속에서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를 파괴시키고 아이를 잘못 인도할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이를 오히려 학대하고 아이를 억압하고 아이를 짓눌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 속에 가장 크게 근본적으로 물들어 있는 것 그리고 뿌리 내려 있는 것이 뭐냐면 불신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우리를 향한 말하자면은 그 역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아, 내가 믿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믿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하지요. 믿고 살고 다 경계하지 않고 살면 좋은데 이 세상에는 도둑이 있고 사기꾼이 있고 거짓말쟁이가 있고 우리는 믿어서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믿는 것이 바보스럽고 아무나 모든 것을 다 믿으면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영도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고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가장 믿어야 할 하나님을 못 믿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놀란 가슴에 당한 가슴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하고 자기 스스로가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주셨지만 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능력으로서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한 건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가가 전도해서 알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이 우리 앞에 지금 오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함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데 우리는 지금 그냥 돈 주고 가서 책방에 가서 사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이 성경 하나가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피 흘림이 있었는지 우리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정말 우연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되는 모든 우리의 죄성 그 육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불어 못 박아주신 그 하나님의 하심에 있습니다. 보혈은 피 한 방울이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뭐 많이 흘리셨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줬다면 예수님의 채찍받음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징계는 우리의 모든 관계 회복에 끈이 되어 주셨습니다. 회복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이방인 나라 민족 무슨 자기 중심으로 한 모든 그 담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갖게 해주셨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해 부활절을 맞는데 매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죽으심과 또 새 약속 속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전과 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기념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사는 그 실체를 실체로 갖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다시 십자가가 필요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해야죠. 앞으로 필요한 일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씻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것 갖고 씨름하지 말라 해요. 시체는 아무리 옷 입혀보고 아무리 먹여보고 아무리 단장해봐도 썩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부를 가졌던지,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명예를 가졌던지, 어떠한 힘을 가졌던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풀과 같은 인생이요,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높아봐도, 거기에서 또 커봐도,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봐도 그게 우리에게 별 의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그 아침 안개 같은 잠깐의 그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해요? 하나님 거 받아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중요해요. 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빼놓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에 십자가를 빼놓는다면은 우리는 삶에 소망이 없어요. 왜? 그냥 죄 속에서 죽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죽었다 하는 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고, 앞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고, 지금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이미 떠난 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요, 어둠에서 빛 속으로 이미 옮긴 자입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어둠과 빛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매일 십자가의 전후를 왔다 갔다 하자, 한 번 죽으면 우린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박혀 주심이 내가 정말 죽음이라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나는 이미 죽었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육체로 살리시는 거죠. 그 뜻을 이루시면, 내 할 일 끝나면,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어도 살리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말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죽은 것은 왜? 한번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랬어요. 그 우리라는 게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같이 죽어서 같이 장사되어야만 그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냐? 새로 태어난 자냐?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입장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냐? 성경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체험한 스토리예요. 매해 다시 체험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 번 체험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한 번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 체험하면 돼요. 그 대신 고단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뜻대로 살리심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사도행전 후의 사도들의 삶같이 제자들의 삶같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 제자들이 뭐를 했느냐?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러니 저러니 자기의 삶 속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어요. 오직 성령을 좇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요. 복음을 위한 삶은 성령을 좇아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고요.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은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근데 입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파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성경 지식을 가져서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보내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으로써만이 가능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장된 삶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건 모든 거듭난 자가 겪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느냐예요.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적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는 목적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아요?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알아요? 우리가 왜 침뱉음을 받는지 알아요? 내가 짓밟힘을 당할 때 왜 짓밟힘을 당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질고를 겪을 때 왜 질고를 겪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게 죄 때문일 거라,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는 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통해서 그 얻게 될 많은 영혼들, 그걸 통해서 나음을 잊게 될 우리들,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은 자원함으로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위탁하고 이 땅에서 그 질고를, 그 아픔을, 그 채찍맞음을, 그 징계받음을,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자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남보다 편안하게 살리라, 아니지요.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몸 아프지 아니하고, 남에게 미움받지 아니하고 잘 살리라, 아니지요. 우리가 질고를 겪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면, 우리가 땀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침뱉음을 받고 미움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 세상에서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동참함은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줘서 어떻게 은혜 주신다더니 사랑하신다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주시나,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사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왜 그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게 되냐?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능력이 됐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축복이, 십자가를 통한 그 새롭게 하심이, 정말 내가 지금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장차 받을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옮겨지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옮겨지고,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떠나고 육에서 떠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우리에게 실체가 될 때는 내가 지금 겪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받은 것이 잔이 항상 넘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달려있는 어떤 장식품이 아닙니다. 매달고 다는 거 아니고 그려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확증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해? 어떻게 그러고 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성도 주셨고 상식도 주셨고 뭐 다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뭘 한다는 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태어난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이미 우리는 다 죽은 거기 때문에, 죽은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만 새로운 우리라는 그 새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 속에서는 우리가 맨날 헷갈리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서는 헷갈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오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역사되고 나타내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착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냥 바람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실상이 되고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신 주님, 오늘도 구원의 날 은혜의 때임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의지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의 그 뜻이 또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